14절 말씀 두 개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가정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시기는요, AD 46년에서 48년, 한 만 2년 정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14년, 15년 후 정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받고 교회가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안수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고 파송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길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지 또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인도를 해 가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념을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서 쭉 달려갈 것 같은데 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석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이러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였죠. 이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파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사람, 돕는 사람으로서 이 마가 요한을 두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어머니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나바와 온누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13절과 14절 말씀, 13절 끝에 보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가 요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요, 다른 이야기는 기록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그냥 요한은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하차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떠나버린 이 해안 도시 버가, 이 버가는요, 그들이 배를 타고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밤빌리아 이 지역이요, 지중해 그 북쪽 연안에, 그 연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죠. 이 버가 밤빌리아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급히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도단 일행은요, 버가에서 다른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은 남기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도를 다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버가와 밤빌리아, 이 갈라디아 지역은 해변 도시입니다만은 여기에서 고산지대 쪽으로 아주 높은 지대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보통 안디옥 교회라 그러면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들이 바울 일행이 찾아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 해발 1027m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역에서 곧장 그쪽으로 고산 지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그냥 마가 요한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때 아무 일이 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심히 다툼이 있었다.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바나바와 바울도 심히 다투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다투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나바와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심히 다투다가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탄코 좋은 모습으로 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중도에서 하차해서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바울 일행이 왜 그 밤빌리아 버가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는 기록은 없고 왜 그렇게 빨리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떠나갔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곳에서 버가 지역에 상륙을 했으면 그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고산지대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대충 건너뛴 느낌이 들면서 그 해안 지역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갈라디아 또 버가 밤빌리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경은 그냥 건너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좋은 코스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다른 코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산지대, 급경사로 올라가는 그 고산지대로 하필이면 그 험난한 코스를 택해서 갑자기 그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7m나 되는 고지대 위로 이 바울 일행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고생을 각오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볼 때에 이 밤빌리아, 그 또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버가 지역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버가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너희들을 보았을 그때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나에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버가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몸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안 도시의 그 특성상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서 병이 생기면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도도 적고 공기가 쾌적한 고산지대로 바로 직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버가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한 며칠간 머물다가 바로 그곳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원지대로 가는 것은 난코스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연약한 사도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시험에 들 정도로, 사람들이 보면은 시험에 들 정도로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겼고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병자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산맥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고산지대, 그 일대가 다 고산지대입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가 제일 좌절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그는 적당한 구실을 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던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의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운했던 것입니다. 두고두고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아마 강력하게 붙들었을 것이고 마가 요한은 끝내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 동역자 또 수행자였던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섰던 이 전도 여행에 왜 이 같은 악조건이 따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타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의 기도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출발을 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헌신자의 앞길에 왜 이러한 난제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런 환경들도 많이 있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 정도의 그러한 몸의 이상이 왜 생깁니까? 아마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준비해가지고 나섰는데요, 왜 이렇죠? 왜 일행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한 사람은 돌아가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결단고 쉽지는 않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 길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우리가 책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도 젊은 패기가 있는 것이고 나도 내 젊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는 이 헌신을 마가 요한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텐데 근데 왜 돌아갔습니까? 어찌 보면요, 허가에서 일이 꽉 막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젊은이가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어떤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어느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셔야 될 그것을 아주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엄청난 은혜가 임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 그 힘든 일, 그 큰 일들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요, 뭔가가 아주 강하고 담대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자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죽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를 눌려서 죽였습니다. 당장 첫 번째로 갔던 그 굽으로 섬에서요,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대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악한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 예수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 말 한마디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이 현상을 보면은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질 것입니다. 오만해질 것입니다.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감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건강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진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족을 불러가셔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중에 눌려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주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도 숫자가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죠. 여러분, 사실 일개 개인이 수만 명을 담당을 해서 목회를 하는 것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점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다 섬겨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죠. 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죠. 근데 그 질병 때문에 그 목사님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는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의 그 종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더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겸손할 수 있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제일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던 분이 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일개 개인이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었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선교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왜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왜 길이 희한하게 막혀져서 답답하게도 머뭇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남겨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쳐버리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무너뜨려버리십니다. 다 비워내도록 텅텅 빈 항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의지대로 해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생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자신이 살아나거든요. 자꾸만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자꾸 살아나버리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남 모르게 연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 모르게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 나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요, 잘 순응하고 잘 받아들이고 누가 푹 찔러도 그냥 찔렀습니까 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요, 그냥 그런 성격이,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이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속으로 남 모르게 연단받은 기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파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든 정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 말씀이 좋아서 암송을 많이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12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빚진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도 무엇인지 알고 배고픔도 무엇인지 안다. 풍부도 무엇인지 알고 궁핍도 무엇인지 안다. 나는 많이 굶어 보았다. 나는 많이 먹어도 보았고 많이 굶어도 보았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은 고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이 몸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다가 갑자기 50평, 60평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바울은 가난하기도 해보았고 부하기도 해보았어요. 비천한 곳에 처하기도 해보았고 종교한 곳에 처해보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요, 비천한 곳에 처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천한 곳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할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들을 체득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말 못할 자신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담스러우면요, 도망가면 됩니다. 마가 요한처럼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면은 주님 앞에 서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몸에 병이 있어도 그 코스가 험난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연단받을 때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을 때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주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들 순식간에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속히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갔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이런 어려움들, 그 몸에 아픔이 있었고 길이 막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